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로 출애굽기 거의 2년 가까이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다시 신약에 와서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는 그 전에 제 기억으로도 쪽복음이라고 요한복음만 따로 떼서 프린트해갖고 전도용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전도했던 생각도 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서 가장 쉬워서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초신자들에게 읽으라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쉬운 복음이라고 말하면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만큼 심오하고 난해한 책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개하기 가장 쉬운 책이라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 전도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책을 기록할 때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그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목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이 복음서가 가장 심오한 책이라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과 어떤 그런 그 사건 위주보다도 의미에 위주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따를 때는 거기에 뭐가 등반한다고요?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 위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이다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포함하고 거기다 하나 더 포함하면은 요한복음을 포함하면 공간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강조와 차이점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복음서가 각기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쓴 성경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복음서.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 그래서 이 비슷하나 요한복음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또 그 공간복음 속에서도 뭐가 제일 먼저 쓰였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서가 또 참고됐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사복음서의 각각 독특한 점은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부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이 거두절미하고 예수의 사역이 처음부터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섬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마태는 예수 메시아의 혈통이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예수가 오셨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성역신하에 우리가 같이 인간이 되어서 인자로서 오셔서 누가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부터 거슬러 가서 이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인자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진 여러 속성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은 우주 역사를 초월한 태초까지 올라가서 만유를 초월해 계시던 예수의 신적 존재됨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선재성, 그것은 태초에부터 말씀으로서 같이 계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로서 왕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 소개함을 통해서 각 복음서에 주제가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 유대적 배경을 헬라인에게 전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신앙적 사상 배경을 하면서도 거기에 뭘 차용했냐면 헬라적인 그런 논리와 어휘를 갖다가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한 총론,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적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는데 그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창조주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말씀이 되자 하나님이다. 성육신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결론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부터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도 헬라적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아까도 시작 전부터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간복음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선재성,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먼저 선재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려고 집요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러내는 책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사건과 그것들이 많다면은 요한복음에는 그걸 다 생략해버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령 예수님의 탄생설에 대한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왜? 그 이전에 선지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침례받음도 등장하나요? 요한복음에는. 변화산상에서의 변화된 것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현상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고단의 기도 기록하지 않아요. 마지막 만찬, 감람산 강화 그런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속에 있어도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대신에 요한복음에 갖고 있는 특별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양과 목자에 대한 가르침이 10장에 나오고 또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14장부터 16장, 그 가운데 15장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대예수님의 대세장적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본문이 17장, 예수님의 이제 기도, 그 부분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 좀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의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마치 주역에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는데 그 하나님 보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I will that I am. I am that I am. 그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I am,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신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일곱 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러한 묘사들이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설명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과 관한 묘사 내지는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공간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그것을 공간 복음에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 복음은 훨씬 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 기록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 이미 학습하고 배워서 예수님 3년의 공생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간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3년인지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세 번 방문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침례요한의 사명으로서 침례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19절에서 34절에 또 침례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35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의 세 제자들, 그리고 47절로 1장 마지막인 51절까지는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 그래서 이런 1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하다 보니까 1, 2, 3절만 다뤄도 한 40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의 4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5절의 18절, 서론에 해당하는 5절의 18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5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5절까지 보려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초과돼서 3절까지만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재성에서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란 아르게란이라는 헬라 단어는 문자적으로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그 태초와 여기 말하는 태초는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점 태초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르게라는 태초는 영원성 가운데 시작점이에요. 영원성 가운데. 그래서 영혼에 해당하는 시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우리의 상상을 시작하기 이전,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의 상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언제였느냐, 그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은 말해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들이 네가 나이 30 가까이 돼서 이제 무슨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으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선지성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영원에 있었다. 창조 만물을 지어지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영원히 있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4000년 전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태초에 계셨다. 아르곤. 이것은 창조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인 시작 영혼이 시작하는 시간점이 시작하는 시점을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하는데 이 함께 해당하는 전치사는 이 프로스는 다른 전치사들 안에 또 뭐 옆에 어떤 그런 전치사와 달리 정적인 공존보다는 동적인 공존에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기적이라는 말은 연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기적으로 공존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삼위일체로 볼 때 곧 하나님으로 같이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각 인격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기적 공존했으며 그 사귐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리고 17장 5절에도 아버지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제 기도가 17장에 등장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기도하는 걸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에도 각 다른 인격이지만은 함께 연동되어서 함께 있었음의 삼위일체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창세절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어느 때를 시작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단서가 되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면서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르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 세 인격이 있지만 그 셋은 하나이다라는 그런 삼위일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오늘 뭐 여기서 설명할 것은 아니고 우리 이성을 갖고선 이것하라가 딱 손에 조직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티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삼위일체는 신적인 수수께끼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적. 그래 천국 가면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의 세 개의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의 선재성과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고 2절의 인격성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선언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독론을 딱 대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내용을 단 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함축한 것으로서 복음서의 속에서 복음서의 문장에서 백미 중에 백미다 말할 정도로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전 태초 이전에 선재성을 보여주고 있고 인격체로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동등한 하나님과 신격을 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해서 태초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 알려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구약 66권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본질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고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육신이 입고 왔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얘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뭘로 대체했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대체한 것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상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상은 인격이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상의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접근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속성에 의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대 지혜 문학에서도 말씀과 지혜가 인격체, 인격의 실체로 인식되고 있고 또 헬라적 병행에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를 400년 동안 지배한 헬라적 대표적 사상의 주류가 뭐였냐면 이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 속에서 거기서 말하는 이 로고스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스토아 학파 속에서는 이 로고스를 우주의 합리적인 원칙과 원리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주의 합리적인 원칙과 원리.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 실체가 아니라 관념상으로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원리.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계속 순환되죠. 그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원리. 이것은 비인격인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상 속에 그걸 갖다 붙여서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우주의 원리, 주관자적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 요한복음을 듣는, 받는 수신자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갖고 차용해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의 원리 주권자라는 사실이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 단어를 채용해서 로고스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고스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관념상의 로고스가 아니라 실제적 인격체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이 배경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로고스 하면 인격체가 없는 어떤 그런 상, 원리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인격체라는 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차용했었고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며 계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누구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해요. 이 나타나셨다는 단어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돼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설명하다 또 펼쳐 보이다 그런 뜻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했다 펼쳐 보이고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설명해 주신다 그 이상이죠. 왜?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에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행동과 사역, 감정의 표현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이셨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것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봐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래서 실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고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또 그가 세 번째는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 만물을 지으신 자를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께서 선재성 있고 인격 있고 하나님인데 그가 말씀이셨고 그가 누구라고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이제 자,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본질적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창조를 볼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했다는 사실들을 성삼위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 속에서도 1절에 설명된 이후에 2절에 이제 반복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함께라고 번역된 이 전치사 함께 together 함께라는 뜻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란 무엇을 향하여라는 것이 이 함축된 단어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읽으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인 A.T.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실마리,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 실마리를 잠언 8장에서 우리가 또 찾아서 근거를 삼을 수 있는데 잠언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 이전과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전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한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5절 읽었죠. 창세 전에 영원없게 한 것처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했으며 그 일로 같이 기뻐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하고 창조했다는 얘기가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1장 2절에 대해 이 아들의 만유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창조주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뚜루 지은 바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바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게 되는 우주의 피조물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인 정한 때에 알게 하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제일 첫 번째 이름이 사도 요한은 뭘로? 말씀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누가 된다고요?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타 종교의 비교의 대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 창조했을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빚어놓고 한 것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광의 충만을 외부로 드러내고 그것을 피조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창조의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서만이 우리 인생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예,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서나 그의 존재의 목적에서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니면 준비를 먼저 해놨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이가 출산하려면은 아이부터 내놓고 뭐 그 다음에 뭐 걔네 쪽으로 살아가고 뭐 그네 살아가고 그럽니다. 다 준비해놓죠. 그러고서 이제 들려버리하고 거기에 요람이 앉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다 살기에 불편할 만큼 다 준비해놓고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살생을 만들어놓고 이제 또 잘 살아봐라. 나는 네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있을게. 그렇게 관상용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행복과 기쁨의 최고 온전한 상태 그 영광의 충만함을 외부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군요. 라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로 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약의 북왕국에 이스라엘을 말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망했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공교롭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왜 왔고 왜 죽으셨고 나의 대속의 죽음에 어떠한 은혜를 줬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참으로 안다면 진리는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진리 자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바울 역시도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권사님이 기도할 때 인용하는 구절인데 하나님 알고 그 모든 역사를 알기 깨닫고 알도록 기도를 이제 중보하는데 피조물이 인간에게 있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성과 지혜를 지닌 인간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큰 상의의 목적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눈을 떠져서 누구를 알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셨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기를 원한다. 근데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의 관계 안에서 평강을 샬롬을 누려요. 근데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알므로 깨달아짐으로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얘기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알므로 예수 알므로 더욱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었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알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가 서신서의 마지막 권면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알고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과 같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끝까지 뭐요? 예수의 은혜와 전하는 시에서 자라가라는 본면처럼 저 역시도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선데이 스쿨에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고 뭐라 불렀어요? 랍비요. 선생 선생 존경하지만 내가 십자 가지고 순종과 목숨을 맞춰서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 경험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경험했다라면은 알았다라면은 이 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확고한 믿음 안에 자라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더욱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힘써가는데 그리스도 아는 그런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동되고 뜨거워서 내 맡은 바 사명과 내 맡은 바의 은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 깨달음이 남은 인생 속에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형식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친밀하게 주님과의 교제하고 살아있는 대화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더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왔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왔다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더욱더 힘써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